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또한 아주 중요한 문제, 우리가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이 이유, 그리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못 가면은 뒤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중국어의 속담처럼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앞으로 가지 못하면 뒤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스스로의 만족이나 우리의 자신감 때문에 인한 것입니다. 이 자신감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게 합니다.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실행인 벌써 우리 가운데서 오랫동안 있어 왔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이 훈련에서는 우리가 새로 믿는 자들을 위한 훈련이 아닙니다. 저는 특별히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믿고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을 위하여 여러분께 이러한 실행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긴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제 자신을 포함해서 어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 있는 이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더 낡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야겠다는 어떠한 부담이 없다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뿐 아니라 또한 교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의 회복 전체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작된 우리가 개인적으로 시작하는 모든 것은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는 게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이 실행에 대해서 이번에 말할 때 첫 번째는 우리가 강해져야 됩니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실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더 깊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 실행에 있어서 깊어져야 합니다. 자, 얼마만큼의 깊이에 여러분이 지금 계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상관없이 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 레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디든 어디 계시든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두께를 더 깊게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피의 그 농도가 더 짙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소금이나 설탕을 물에 넣었을 때 그 농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높아질 때 여러분이 먹어보면 그 맛이 더 세집니다. 달거나 맵거나 우리 중국 음식을 보면 여러 가지 양념들을 씁니다. 매운 고추를 쓰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어떨 때는 그 한 숟가락에 매운 고추를 먹을 수 있을지 있지만 어떨 때는 먹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풍성 안에서 이 부유 안에서 더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더 가득 채워지고 그 충만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실행에 있어서 더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주님을 부르는 것이 비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그릇이 한 반 정도, 아니면 4분의 1 정도, 아니면 완전히 채워져 있습니까? 여기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같은 이름, 같은 어조로 부르지만 그 영향력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더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서 큰 움직이심을 가지기 원하십니다. 이곳 북가주 지역에서 교회 생활을 그냥 평화롭게 살고 쉽게 살고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가 그냥 계속 그렇게 살 것입니다. 북한에서 핵무기를 시작했죠. 그때 큰 지진이 미국의 서부에 오더라도 우리 여전히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 여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가더라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클랜드 지금은 땅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이 그러한 태도가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앞으로 전진하는 주님의 현재의 움직이심에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고 그분의 신부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분의 왕국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가 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그리스도의 그 관심과 그걸 관심하고 그분의 자신들의 평화와 부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그 영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와치마니 형제님이 1921년에 중국에서 주님의 회복을 시작하셨습니다. 1921년 아니면 22년에 공식적으로는 22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20에서 30년 동안 30년 내에 그분의 출판 주님 말씀의 출판 사업을 아주 그분이 이 출판을 사역을 위해 통해서 30년 동안만 말씀하셨지만 그분은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0년째 되는 날 1952년에 그때 몇 살이셨을까요? 49세였습니다. 그분이 1903년에 태어나셨으니까 그때 49세였습니다. 그분은 그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20년을 계셨습니다. 그리고 1972년에 아직 감옥에 계실 때에 주님께로 그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한 30년 동안 출판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20년을 어떤 사역의 말씀 없이 그분이 감옥에 계셨습니다. 20년을. 이틀 전에 제가 애나하임 중년 훈련 집회에 수업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고함의 고난의 필요에 대한 어떤 수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아주 워치만 니 형제님의 예를 드렸습니다. 그분의 생애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니 형제님은 워치만 니 형제님보다 두 살 젊으시지만 1905년에 태어나셨죠. 워치만 브라더 리 형제님이 그리고 그분은 와치마니 형제님과 18년 동안 동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셨는데 자유해방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정치적인 상황이 중국의 정치적인 상황이 변하는 관계로 타이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만날 곳은 홍콩이었는데 1950년이었습니다. 1950년에 저에게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해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살인지 아시겠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몇 살이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하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답이 있습니다. 1972년에 니 형제님이 돌아가시고 73년에 우리가 LA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님은 거기에서 비공식적인 훈련을 하셨습니다. 오늘 교회의 역사, 교회와 지방교회의 역사라는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메시지가 1973년에 주어졌습니다. 그 책은 특히 워치만니 형제님의 그 바이오그래피의 어떤 첫 번째의 드래프트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의 사역과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제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 중에 한 메시지에서 워치만니 형제님의 당하신 시련 고난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한 메시지에서 있습니다. 그 한 메시지가 그분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읽으시면 1991년에 나온 그 라든 니 형제님의 전기를 읽으시면 여러분 모두가 그 책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 책에는 어떤 한 장에서 아주 긴 메시지인데 거기에서 와치만니 형제님의 고난에 대해서 다룬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한다면 이 형제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깨를 겨누고 니 형제님과 같이 동역했고 나는 그분과 동역자였다. 중국말처럼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분께서 한 번도 평화롭고 쉬운 삶을 본 적이 없다. 하루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0년을 주님을 위해서 말했고 그리고 20년을 말씀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고난, 시련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제 핵심은 이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주님의 회복은 어떤 기독교 안에 있는 어떤 운동이 아닙니다. 그런 이런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다 함께 같이 살고, 아니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진리가 너무 더 깊고 더 풍성하고 그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만 본다면 그것은 표준에 모자랍니다. 주님의 회복은 이것은 주님의 회복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움직이심이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그분의 간증을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경륜을 위해 있습니다. 그분의 목적을 위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작은 누림과 기쁨을 누리고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린 여기에 목적을 위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 있습니다. 그분의 주님의 몸을 건축하고 그분을 다시 모셔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 우리는 이러한 이상으로부터 통치받는 이러한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저분께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승리하고 이기고 한다 하지만 저는 그런 그 두 분의 긍휼로 인해서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제가 간증합니다. 왜 제가 남가주에서 북가주로 왔습니까? 똑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저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다른 것을 위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부담은 없습니다.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북가주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지체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뭔가를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움직이심과 전진해 나가심과 그분의 회복과 북가주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긍정적인 요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움직임의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모자라지 않고 뒤에 처지지 않고 치워지지 않고 버려지지 않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형제님들을 일으키기 위한 훈련을 했었습니다. 똑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우리가 많은 교통이 있었고 많은 교회들이 교육하고 온전케 했습니다. 그것도 다 같은 이 목적에서입니다. 다 같은 목적입니다. 여기서 이러한 훈련은 똑바로 말하면 이것은 똑같은 부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합니다. 실행은 똑같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실행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입니다. 결과는 이 실행의 결과 그리고는 아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것을 미신적인 방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집에 갔을 때 주님을 조금 몇 번 더 부른다. 우리가 빛이 더 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린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구원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럴 때 그들을 이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실행 안으로 우리가 이끌어야 합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것은 이것은 아주 큰 약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은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은 아주 시작이 불과합니다. 그 다음 메시지 우리가 볼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전생에 거친 과정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풍성하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은 이 복음을 여러분 자신에게도 전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만 풍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전생에 거쳐서 우리가 이 부를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삼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뭐 삼일 하나님이 가지신 부는 어떤시고 삼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를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분의 분배하심, 삼일 하나님의 그 분배하심이 그 경륜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름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은 더 여러분 자신으로 분배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주님을 부를 때 그 부름은 다를 것입니다. 그 깊이와 강도와 충만한 정도가 다를 것입니다.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이런 실행을 훈련하고 훈련을 통해서 주님이 여기 계신 성도들을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하시기 원합니다. 다만 더 누리고 더 기쁜 행복한 교회 생활만 하는 뿐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전진하실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서 얻으시기 원합니다. 자, 이것이 저의 오프닝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이 기회는 아주 유용합니다. 잘 만들어졌습니다. 왕 형제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부름은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있어 왔지만 이렇게 완전하게 이렇게 이 네 메시지에 의해서 이렇게 다루어진 적이 잘 없었다고 하십니다. 오늘 아침 제가 일어났을 때 저는 다른 메시지를 생각했어요. 메시지 5번을 생각했습니다.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그거는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무엇에 대한 건지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어떻게 주님을 부르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자들이 되는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영으로 불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부름이 달라질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오후 3번 메시지 옵니다. 자, 졸음 주시지 마시고 우리가 자 4시가 되기 전까지 자 우리가 졸지 않으시기 원합니다. 메시지 오늘 오후의 메시지는 아주 특별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생각한 적이 없으신지 알겠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신약의 희년에 참여하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여러분이 희년을 말할 때는 우리가 항상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한 믿는 이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든 전생애가 희년의 생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희년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희년을 삽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많은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구약에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또 다른 숙제입니다. 저희가 결정하기를 메모리얼 데이 컨퍼런스가 특별 집회 끝나고 나면 북가주에서는 에스겔서를 4주 동안 뒤로 미루고 이 네 메시지를 추구할 것입니다. 형제님들이 이것을 아침 붕 포맷으로 바꾸셔서 우리가 이 메시지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 실행하기를 계획합니다. 저 그래서 여름 이후에 제가 다시 왔을 때 여기는 형제 교회들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름의 그 깊이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농도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제가 이러한 소망을 제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아직도 개선되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메시지 올 때 1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쁜 실행은 신약의 희년과 관하여 요엘 선지자에 의해 예언되었다. 요엘에서 여기에 베드로에 의해서 또 구약의 신약에 인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을 제자들을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그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영입니다. 그 영이었습니다. 그 영에 부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일어나서 다른 사도들을 대표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거기에서 이 요엘서가 인용되었습니다. 내가 마지막 때에 요엘서 2장 28절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아들, 딸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 시대에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나의 남녀 노예들 위에 부어줄 것이다. 이것은 요엘의 예언이었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취되었습니다. 이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그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것이 요엘에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엘서에서의 구절을 읽었습니다. 베드로의 메시지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핵심 부분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영의 부어심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연결시켰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쪽으로 화면으로는 하나님 면에서는 그분의 그 영을 부어주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신 그리고 그분의 약속에 의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은 그분이 그 영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요엘인 그것에 대해서 요엘이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면으로는 우리 면에서는 우리는 주님을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이름을 자는 구원을 받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그 영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부름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고 그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는다면 사람이 부르는 것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영에 부어주신 것은 아주 이 우주 가운데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성육신 되심부터 승천까지 이 온전한 과정은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한 과정이 아직 남았습니다. 마지막 과정입니다. 그 단계 이전에 그분이 체험하신 것은 마지막 단계 이전에 하신 것은 아직 완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마지막 단계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그 영을 부어주심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으로 믿는 것을 믿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것이 그 영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 영은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그 영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과정을 거치시고 마지막 첫 번째 사람은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 영은 우리의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영의 부어주심은 다시 말해서 분배하심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분배하시는 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벌써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믿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그러한 영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 유일한 길은 주님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 신약의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주 첫 번째로 가장 높고 제일 중요한 그러한 실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동역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아주 중요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오늘날 이 이름은 그 영은 부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부어졌습니다. 한번 부어졌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거두어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입에 모든 곳에 공기처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분의 안배적인 어떤 지혜 안에서 하나님은 그 영을 받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이보다 더 간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항상 그냥 입을 열어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 영은 여러분 것이 됩니다. 보십시오. 이 우주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분배하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이 한 번 실행함으로, 이 체험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날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부주의하게 다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매번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신중해야 하고 진정해야 하고 여러분은 그 영을 받고 그러한 신성한 분배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실행은 잃어져 버렸습니다. 형제 성도들이 아직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부름과 다릅니다. 거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오늘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신정한 기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가득한 기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가득 찬 것이 진정한 기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의 정의는 소리를 내서 그분의 이름을 소리 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냥 묻는 것이 아니고 소리쳐 부르는 것입니다. 소리 내서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을 여셔야 합니다. 오늘 아침 제가 구절을 읽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여호와는 여호와께서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그 여러분의 여호와의 귀로 들으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부를 때 그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아마도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다 들으신다고 물으실지 모릅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부르시는 것을 듣기 원하십니다. 희년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가장 높은 구원의 구약에 나오는 가장 높은 복음의 예입니다. 예표입니다. 신약에 믿는 이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구약에서의 희년으로 되는 가장 높은 이 예표를 보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실행은 주님의 희년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실행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제가 로마서 1번을 벌써 읽었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쁜 실행은 신약의 희년과 관하여 요엘 선지자에 예언되었다. 순수한 마음으로 부르는 것뿐 아니라 이런 기쁘게 불러야 합니다. 내가 아주 기쁘지 않고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희년을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기쁠 것입니다. 여러분은 희년을 사는 그런 기쁜 사람일 것입니다. 이 우울하거나 스트레스 안에 있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년이라는 말은 기쁜 그죠? 환희를 말합니다. 제가 로마서 2번을 읽겠습니다. 예레위기 25장 8절에서 17절에 있는 희년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예언으로 기록되었으며 누가복음 4장 16에서 22절에서 실제로 성취되었다. 여기 아주 세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희년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레위기, 이사야, 누가복음 4장입니다. 1번, A번. 희년은 두 가지 중요한 축복이 있었다. 모든 사람들의 잃었던 소유가 되돌려지는 것과 노예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것이다. 첫 번째는 모든 잃었던 소유가 되돌려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노예 속박으로부터 해방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돌아가는 것이 있고 되돌아가는 것이 있고 그저 누림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방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 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읽으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희년이 두 가지가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노예들은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은 자유를 되찾고 그리고 자기의 소유가 되돌려집니다. 7 안식년 7번의 안식년이 지난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에 그것이 오순절로 되는 예표되는 그 50년째 되는 해에 그 모든 사람들의 잃었던 소유가 되돌려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노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됩니다. 누구도 무엇을 더 돈을 더 갚아야 하는 것이 없이 다만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의 그림입니다. 1번 우리가 잃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오고 그리고 이 구원 안에서 이 사람들은 이 우주의 그 가장 큰 풍성함 안으로 돌아옵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노예의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가 해방됩니다. 우리가 자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자유인이 됩니다. 자, 제가 빨리 가겠습니다. 빨리 보겠습니다. 제가 언제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1번 희년에는 자신의 소유인 개인에 배정받은 좋은 땅의 분깃을 팔았던 모든 사람들이 지불 없이 그것을 구속하여 되돌릴 수 있었으며 왜냐하면 주님의 보혈이 그 피가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되찾고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 가족이 뭡니까? 이 가족은 교회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다시 되찾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산으로 받습니다. 잃었던 소유를 되찾고 자유롭게 되며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신약의 희년에서 민년이들이 잃었던 신성한 소유인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모든 속박에서 해방되었으며 그들의 신성한 가족인 교회로 돌아갔던 것이다. 자, 돌아가셔서 이 구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B번 구약의 예표에서 희년은 1년간 지속되었지만 그 성취에 있어서는 신약의 전시대 은혜의 시대를 가리키는데 이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죄의 포로들을 받으신 때와 죄의 속박 아래 있는 압박당한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회방을 누리는 때이다. 자, 지금 우리는 지금 그 구원이 받을 때가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다시 과제입니다. 1번 신약의 희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환희의 시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그렇게 환희의 시대입니까? 아니면 차갑습니까? 아주 신중하고 조용하고 죽었고 제가 정말 이러한 교회 생활을 옛날에 처음에 가졌을 때는 기쁨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이 신약에서는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의 환희의 시대이고 그리스도는 환희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환희 안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큰 기쁨, 환희 가운데 있은 적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누리는 것이 아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정말 이것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그분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도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저는 어떻게 찬양 드리는가에 대해서 훈련하기도 원합니다. 왓츠만 니 형제님을 다시 돌아가서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찬양은 가장 높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높은 일은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찬양을 일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가장 뛰어난 일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찬양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니면 단체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에 부르는 것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조차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주의 상에 올 때 우리가 그냥 우리가 보통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가 우리의 주님을 찬양함을 잃어버렸을지 모릅니다. 그 주님은 그분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찬양함에 있어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보좌에서 다루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제가 벌써 찬양에 대한 네 가지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오늘 아침 후에 제 목이 벌써 아프기 시작합니다. 지금 더 이상 찬양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 왔을 때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입니까? 어떤 기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골프장을 준비해 주실 거다. 내가 골프를 영원히 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네. 제가 그걸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영원에서 뭐 하실 것입니까? 영원한 시대임에 시간이 깁니다. 뭐 하실 것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확실히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충 짐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을 보면 거기에 보좌가 있고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그것은 영혼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분배하심의 그 누림 안에 있을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 영혼 안에서 여러분은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원한 분깃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만족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축복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배부를 때 주님을 축복한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기뻐했습니다. 그것의 기뻐함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찬양이었습니다. 그날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행하심을 마음속에 선포하며 시온의 거미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자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할 것이라. 이 형제님은 1960년대에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찬양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형제님은 어느 날 우리 집회에 한 4분의 1 정도는 우리가 신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4분의 3은 찬양을 하면 아주 좋은 집회가 된다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찬양한 다음에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뭔지 아십니까? 찬양함이 있습니다. 아니, 찬송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찬송해야 하고 외쳐야 하고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어느 때에 우리가 찬송함으로 가득 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주님을 향해서 찬송합니다. 그 소리를 낸다는 것은 뜻이 없는 소리를 낸 것입니다. 많은 소리들이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창조물이나 달비에 의해서 쓰여진 찬송에 보면 온 우주가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찬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에 있는 찬송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은 경배하는 것은 그러한 찬양과 그런 소리들이 없이는 그런 높은 경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자,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B번 희년의 의미는 걱정과 불안이 없음, 근심과 고민, 부족과 궁핍이 없고, 질병과 재앙이 없으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오히려 모든 혜택이 있어 아주 좋은 것이 아주 좋습니다. 모든 것들이 즐거우며 우리의 마음이 만족하고 불안으로부터 해방되고 변하며 들뜨고 매우 기쁜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은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이 우울함이 있고 한숨이 있고 불평이 있고 주 예수님, 그것은 아주 큰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참된 희년으로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에게 그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소유로 갖게 되고 죄와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구출될 수 있으며 참된 해방과 안식을 가지게 된다. 신약에서 보면 주님의 우리의 분기시고 또한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 나에게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안직해 줄 것입니다. 씁니다. 이것은 이런 희년의 성취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부를 것을 요구합니다. 3번입니다.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누림으로 얻은 후에야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만족스럽게 됩니다. 외적인 사람들 문제들과 사물들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온갖 상황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진정시키며 걱정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십니다. 자, 다시 왓츠만니 형제님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분의 전생에는 수고와 고생의 삶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삶과 같았습니다.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1971년 5월 31일에 돌아가셨습니다. 30일이었습니다. 5월 30일. 여러분이 그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편지를 읽으신다면 그분의 손이 흔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손으로 쓰신 것은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모든 글자들이 다 흔들린 흔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가족들에게 그 몇 달 전에 그분은 니 자매님이 한 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아주 큰 니 형제님의 아주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가족들에게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형제님이 그 편지를 쓰셨습니다. 나는 괜찮다. 올 필요가 없다. 라고 쓰셨습니다. 그냥 나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는들을 넘을 필요가 없다라고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편지에서 그분은 나는 내 기쁨을 누리고 유지하고 있다라고 쓰셨습니다. 거기에서 그분은 성경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고 주님의 이름을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리고 그 하루 후에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그런 슬픔의 사람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새 신도들을 위한 그 메시지를 읽을 때 그 중에 메시지 하나는 찬양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찬양에 대한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메시지를 제 찬양에 대한 내 개요에다가 썼습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성 찬양함에 대해서 중요성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썼습니다. 여러분이 찬양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여러분은 시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들이 그들의 어려운 상황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나오는 그 찬양은 가장 높은 찬양입니다. 상처받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 그 상처받은 마음에서 그런 가장 높은 찬양이 나올 수 있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제 핵심이 있습니다. 비록 그분이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그 생애에서 지나셨지만 그분은 왓치만 니 형제님은 희년의 생활을 내적으로 그 희년의 생활을 사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20년 동안 그분이 나는 나의 기쁨을 유지해봤다라고 간증하셨습니다. 그 기쁨은 겉에 밖으로 나타나는 어떤 기쁨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된 기쁨, 그분의 참된 해방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리스도를 제가 읽었죠. 모든 상황 안에서 우리가 가장 안 좋은 상황에서도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가 해년으로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만족할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서에서 말했죠. 그분 감옥에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밤중에 뭘 했겠습니까? 그들은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감옥의 관수가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C번 보시겠습니다. 희년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누림 가운데서의 생활, 즉 하나님을 우리의 유산과 참 해방으로 누리는 것이다. 항상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 예수님, 제가 주님을 만집니다. 어떤 얼마나 많은 나쁜 상황이 제 외적으로 있더라도 제 안에서 얼마나 기쁜 바깥 상황이 어떻게 좋지 않든 나쁘든 제 안에는 참된 안식과 평화가 제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내적인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희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님을 좋은 땅의 참 수확으로 먹는 것이고 그분을 우리의 안식을 위한 거처로 취하는 것이며 모든 죄의 속박과 율법과 종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2번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수고, 근심의 수고, 고통의 수고라는 세 가지의 인간 생활의 수고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누림, 만족과 안식으로 취하는 것이다. 또 오늘 세상에 가장 안 좋은 질병은 걱정입니다. 수고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누림과 만족과 안식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자, 3번.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을 충만히 누리는 생활,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생활이며 우리가 충만을 누릴 때 그분께서 우리의 희년이 되신다. A. 이 느끼는 생활의 어조는 하나님께 항상 기쁨,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어조이다. B번. 감사와 찬양의 환경만이 이기는 생활이 존속되게 한다. 이기는 자, 이기는 생활의 상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 입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많은 압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안식을 유지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구절들이 감사하고 여기 있는 구절 보시기 바랍니다. 4번 희년의 생활은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자신 그리스도의 자신을 취하는 생활이고 그럴 때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정복할 수 있는 주된 요소와 중심이 되신다. 그래서 이 기쁨은 우리 어떤 문제가 없고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적으로 우리는 희년의 실제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로마 숫자 3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복음 선포에서 요엘 선지자로부터 인용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환희에 찬 실행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희년으로 누릴 수 있다고 선포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여기에 우리가 연결됨을 봅니다. 희년의 해는 우리가 유산을 물려받고 우리가 할당된 부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 영의 부어짐은 우리로부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희년의 실행입니다. A번 요엘서는 외적인 인간 역사 가운데 있는 내적인 신성한 역사를 보여준다. 인간 역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신성한 역사는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리스도의 충만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는 것이다. 신약에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요엘의 예언의 성취로서 오순절날 베드로가 처음 언급했다. 이 성취는 하나님께 그분의 선택하신 백성들 위해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을 경륜적으로 부으심으로 그들의 신약의 희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 있다. C번 하나님의 신약 희년에 관한 요엘의 예언과 그것에 이루어진 것에는 두 방면이 있다. 하나님 편에는 그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서 그분의 영을 부어주신 것이고 우리 편에서는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모든 것에 도달하시고 모든 것을 획득하신 승천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것이다. 1번 우리의 주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 그분께서 성취하시고 도달하시고 획득하신 모든 것과 더불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참여하고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멘. 2번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주님의 임재로 비롯된 신선함, 새로움, 부흥 안도함의 때를 누릴 수 있다. 3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실행함으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영의 풍성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황충이 먹은 많은 세월들을 우리에게 복원하신다는 약속을 실행하십니다. 자, 충분하십니다. 자, 이 안으로 이 것들 안으로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북가주에서 교회 생활은 모든 교회들이 살아있고 이 희년의 생활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그 길을 갖듯이기 원합니다. 자, 뭐 하시겠습니까? 자, 7분 남았습니다. 우리가 10분 동안 교통하겠습니다.